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국무부 청사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만납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지난주 필리핀에서 회의를 갖고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회원국들 상당수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아세안 10개 회원국 가운데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8개국에 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말콤 턴불 호주 총리가 오늘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문제와 안보, 경제 현안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 턴불 총리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체결했던 호주 내 무슬림 난민 최대 1,250명을 미국이 수용하기로 한 협정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 턴불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마찰의 원인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와의 관련 협정을 바보 같은 합의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달 호주를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협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미국이 아프간 보안군을 강화하기 위한 안보 방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프간 국방부 대변인은 BOA에 미국이 아프간에 4개년 안보 방안을 지원한다면 모든 아프간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군대를 갖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지난달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과 ISIL 호라산 분파의 위협을 척결하기 위해 보안군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4개년 안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현재 17,000명인 특수군 병력을 배가하고 공군력을 증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추가 훈육관들과 군사장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오늘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코미 국장은 어제 열린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선거 직전 FBI가 발표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개인 이메일 사용 관련 추가 조사 계획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 다소 역겹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미 국장은 당시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에서 기밀 정보를 취급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 문제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 고민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미 국장은 그러나 이를 공개하는 것은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여전히 그것이 옳았다고 믿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FBI와 의회 조사단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러시아의 관계를 파헤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미국 하원은 오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법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는 어제 기자들에게 오늘 표결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을 자신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법 대체 법안에는 현재 정부의 의료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보험 가입자들을 위해 5년간 8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어제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보안군이 충돌해 추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수천 명의 반정부 시위대는 당초 수도 카라카스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복면을 한 청년들과 군인들의 충돌 과정에서 17살 소년이 숨지면서 최근 한 달 새 시위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34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어제 하루에만 20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선진국의 손전화 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살펴본 조사 결과 최근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제 손전화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의 필수품처럼 인식되고 있죠. 이제는 누군가와 통화하기 위해서 이 집 유선 전화로 전화를 거는 풍경은 낯설게 느껴진 지 오래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집전화가 있는 가정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주택을 임대하거나 젊은 성인들의 경우에는 유선 집전화를 놓지 않고 손전화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절반 정도는 아직 손전화와 함께 집전화를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요. 손 안에 작은 세상이 펼쳐지는 똑똑한 손전화기에 그 자리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손전화기 같은 경우 유선전화보다 안전성이 떨어지고 또 응급상황에서 갑자기 통화가 안 되거나 하는 우려 때문에 아직까지 손전화와 유선전화를 모두 사용하는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또 손전화 사용이 익숙치 않은 노인들과 통화할 때도 유선전화가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반가운 만큼 오래된 옛것이 사라져가는 것은 안타깝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5월 5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7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4도, 신의주 13도에서 1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4에서 25도, 함흥 13도에서 27도, 끝으로 청진은 9에서 1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입니다. Love Story, 사랑이야기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보시죠.
'Cause it lasts. Can love be measured by the hours in a day? have no answers now, but this much I can say. I know I'll need her till the stars all burn away. And she'll be there. How long does it last? Can love be measured by the hours in a day? I have no answers now, but this much I can say. I know I'll need her till the stars all burn away. And sh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평화협정을 중재해서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아흐무드 아파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의 첫 회동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 일대에 올해 첫 황사경보가 발령됐고요. 이어서 테리 브랜스테드 중국 주재 미국 대사 내정자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나서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힌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지도자와 만났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어제 미국의 백악관에서 회동했습니다. 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평화협정의 중재자가 되겠다고 밝히고 양측의 평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 will do whatever is necessary to facilitate the agreement, to mediate, to arbitrate anything they'd like to do.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 내용 들으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협정이 아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평화협정일 것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보자면서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자, 앞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총리와도 만났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던 지난 2월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역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 정부가 중동 평화 정착 방안으로 지켜온 이른바 2국가 해법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공동회견에서 한 국가든 두 국가든 그 해법에서 모두 나쁘지 않다면서 두 당사자가 원하는 방안을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나는 더 나은 합의를 이끌어낼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이국가 해법이라는 게 뭔가요?
예, 현재는 해당 지역에서 이스라엘만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있고요.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는 이 자치지역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을 모두 이 독립국가로 인정하자는 게 이 두 나라를 인정한다는 이국가 해법입니다. 이 2차 대전 종전 뒤인 지난 1948년 이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던 곳으로 모여들어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한 뒤에 충돌이 계속돼 왔는데요. 이 양측이 3차 중동전쟁을 벌였던 1967년 이전의 경계를 기준으로 이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승인하는 게 해법의 요지입니다. 국제사회가 이 2국가 해법을 줄곧 지지해왔는데요. 미국 정부도 지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에 이르기까지 이 방안을 줄곧 지지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국가 해법을 철회한 건 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겠다는 것으로 좀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이 적극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안에 이 자국민 주거지역인 정착촌을 꾸준하게 건설하면서 최근 이 갈등이 증폭됐는데요.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는 이스라엘 당국의 정착촌 건설이 영내 평화 구축 노력을 해친다면서 이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기권표를 던지면서 사실상 이 결의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됐고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이 결의안 채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 중동 정책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이여 굳세게 버텨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현재 텔 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대선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이스라엘 측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이어갔고요. 이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2국가 해법을 공식 철회하기에 이른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 이 팔레스타인 수반과의 회동에서 2국가 해법 외에 어떤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대안이 나왔습니까?
이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은 어제 회견에서 우리의 전략적인 선택은 이국가 해법에 기반해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역사적 평화협정 타결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이국가 해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이 평화협정의 중재자가 되겠다는 의지만 밝혔을 뿐 이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않아서 이 선언적인 행사에 그쳤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도 있습니다.
네. 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지가 이스라엘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목요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달 하반기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오는 25일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서 이스라엘을 거쳐가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미국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선택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전화통화 외국 정상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였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방문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친이스라엘 기조를 한층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황사 경보가 또 발령이 됐군요.
네, 중국 수도 베이징 일대에 오늘 올해 첫 황사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베이징시 기상대는 현지 시간으로 오전 5시 30분을 기해서 청색 황사 경보를 내렸는데요. 당국은 심각한 황사 현상이 내일 오전 8시까지 26시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수도 베이징 이외에도 중국 대륙 북부에서도 황사가 심한데요. 중국 중앙기상 대는 간수, 허베이, 헤이룽장, 지린성과 네이멍구 지역 일대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심각한 황사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이 황사가 어느 정도길래 경보를 내린 겁니까?
예, 오늘 베이징 대부분 지역의 평균적인 공기 질 지수 AQI가 500에 이른 것으로 중앙기상대가 발표했는데요. 이 국제기관인 에어비주얼은 베이징의 AQI를 896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공기가 안 좋은 건데요. 이 최근 미세먼지가 많아져서 공기가 나빠졌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이 한국 주요 도시의 평균 AQI가 155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요. 이 공기 중에 모래먼지가 너무 많아서 이 눈앞에 있는 사물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가시거리가 1km에서 2km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심각한 황사의 원인은 뭔가요?
이번 황사는 중국 서부 지역의 사막에서 일어난 모래바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베이징시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 황사 때문에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이 당국은 공항과 고속도로 등에서 돌발적인 교통사고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외출을 자제하고 이 필요한 경우 눈과 호흡기를 가리는 도구를 이용해서 인체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이 중앙기상대가 수도권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있었군요.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새 행정부에 중국 주재 미국 대사로 낙점했던 테리 브랜스테드 아이오와 주지사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랜 친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브랜스테드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화요일 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브랜스테드 지명자는 이 공화민주 양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서 쉽게 인준을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예, 이 브랜스테드 지명자가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중국통 가운데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브랜스테드 지명자는 1985년 시진핑 주석이 이 농업부 관계자로 아이오와주를 방문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브랜스테드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 오랜 친구라는 독특한 위치를 잘 활용해서 이 미국과 중국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시 주석과의 오랜 친분 때문에 이 브랜스테드 지명자에게 이 친분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브랜스테드 지명자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예, 브랜스테드 지명자도 일각의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이 시진핑 주석과의 사적인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이 쓴소리를 가감없이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브랜스테드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와 남중국해 현안 그리고 타이완 관계 또 무역 갈등을 비롯한 이 대중국 관계에서 민감한 여러 현안들을 언급하면서 오랜 친구라고 해서 이 껄끄러운 현안이나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고요.
네, 이 브랜스테드 지명자는 이 중국이 누구보다 북한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압력을 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랜스테드 지명자는 또한 북한 정권과 거래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중국의 은행들이나 기관 단체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 외교부의 경상 대변인은 수요일 중국은 다른 나라가 자국법을 이용해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국익에 해를 끼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중국 언론들은 브랜스테드 지명자의 인준청문회와 관련해 거의 보도를 하지 않거나 이 양국 관계를 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긍정적인 발언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관영 CCTV의 경우 브랜스테드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다양한 중국인들을 만나겠다고 말한 점을 보도하면서 중국 내 반체 체제 인사들 역시 만날 의향이 있다고 한 발언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회관계망에도 이와 관련한 댓글이나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있긴 있더라도 이 브랜스테드 지명자가 이 양국의 관계를 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이 간단한 언급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오늘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가 법안 승인에 필요한 지지를 끌어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국장이 어제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했는데요. 지난해 대선 직전에 클린턴 이메일 수사를 재개한다고 밝힌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 이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카고에 세워지는 오바마 기념관 설계도를 공개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봅니다. 연방 하원이 오늘 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충분한 지지표를 확보했다면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건강보험 개혁법을 말하는데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모든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네. 자, 하지만 공화당은 이 오바마 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 해가 갈수록 올라가는 보험료, 또 정부 부담 가중 등을 지적하면서 계속 반대해왔죠.
네, 맞습니다. 공화당이 그동안 꾸준히 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 오바마 케어 폐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 앞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주도해서 지난 3월에 대체 법안을 상정했는데 이 표결 날짜까지 잡았다가 이 충분한 표를 모으지 못해서 막판에 철회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꾸준히 여러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이 물밑 작업을 벌여왔는데요. 오늘 드디어 표결에 붙이기로 한 겁니다.
네.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충분한 지지표를 모으지 못한 것 같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나요?
네, 그동안 이 쟁점이 되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보호하는 문제였는데요. 현행 오바마 케어는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도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보험료도 올리지 못하게 돼 있는데요. 이 조항이 그동안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 조항을 유지하길 바라지만 이 보수 강경 성향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보험료가 지나치게 오른다면서 반대를 해왔었죠.
예, 그렇죠. 이 각 주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 이 조항을 유지하되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려받을 수 있게 허용하도록 각 주에 재량권을 주기로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환자의 경우 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런 환자를 위해서 정부가 5년 동안 80억 달러를 들여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에 반대한다고 했던 이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 프레드 업튼 의원 또 빌리 롱 의원 주요 의원 두 사람이 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뒤 찬성으로 돌아섰는데요. 이 업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주도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네, 이 정부가 8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보건 전문가들은 액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의학협회는 새 법안이 승인되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보험을 잃을 수도 있다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회 내 초당적인 기구인 의회 예산국이 공화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행 오바마 케어와 비교할 때 앞으로 10년 동안 2,400만 명 더 많은 미국인이 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개정안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다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예. 민주당 쪽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반대하고 있나요?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암 환자에게 감기약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도 전원 반대표를 던질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공화당 단독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하원 의석이 몇 석 비어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216표가 필요한데 이 공화당 의원이 현재 23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22명이 반대하면 법안 승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 나왔다는 소식이네요.
네, 코미 국장이 어제 연방상원 법사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나왔는데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이메일 사용 문제를 다시 조사하기로 했던 결정이 대선 판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면 조금 매스꺼워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미 국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Look, this is terrible. It makes me mildly nauseous to think that we might have had some impact on the election. But honestly, it wouldn't change the decision. Everybody who disagrees with me.
제 수사 사실을 감출 것인가, 공개할 것인가 선택해야 했는데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코미 국장이 강조했습니다. 당시 의회의 조사가 완료됐다고 확인해 준 상황에서 이 클린턴 후보와 관련해 문제가 새로 발견됐다는 사실을 감추는 것이 이 재앙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몹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역시 옳은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결정이 당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도움을 준다고 단 한순간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결정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부인한 셈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나요?
네, 이 작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온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이 이 장관 재임 시절에 이메일 계정을 이 개인 이메일을 써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특히 개인 계정을 써서 비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 유출될 수 있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사건을 FBI가 수사한 뒤에 이 클린턴 후보를 기소하지 않기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새로운 문제가 드러났다는 이유로 이 사안을 재수사하라고 이 코미 국장이 결정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결정이 결국 클린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 이메일 문제로 클린턴 후보가 대선 기간 중에 꽤 고생을 했는데 대선 막바지에 코미 국장이 이걸 다시 문제 삼아서 그 영향으로 결국 선거에서 졌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클린턴 전 장관이 지난 2일 화요일 미국 CNN 방송과 회견을 했는데요. CNN 방송의 진행자하고 회견을 했었죠. 한 예. 여성 관련 행사에서. 그때 이 코미 국장의 결정 탓에 승기를 타고 있었던 자신이 선거에서 졌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네. 자, 코미 국장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또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네, 당시 의회의 조사가 완료됐다고 확인해 준 상태에서 클린턴 후보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새로 발견됐다는 사실을 감추는 것이 재앙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역시 몹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다시 한번 역시 옳은 결정이었다고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코미 국장이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청문회에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증언이 나왔나요?
네, 이 의혹은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러시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해킹해서 클린턴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빼냈고 또 당시 트럼프 후보 진영의 참모들이 대선 전후에 러시아 쪽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핵심이었습니다. 코미 국장은 지난해 3월에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FBI가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이날 이 상원 청문회에서는 FBI가 수집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 미국 정치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그 의도나 능력 면에서 세계 각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기념관이 시카고에 세워질 예정인데요. 어제 이 설계도가 공개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된 설계도를 보면 시카고 남부에 세워지는 오바마 센터는 현대적 디자인의 석조 건물로 이 도서관과 박물관, 행사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갖추게 되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어제 직접 시카고를 방문하고 이 설계도를 공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we want this to be is the world's premier institution for training young people and leadership.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젊은이들과 지도자들을 양성해 지역 사회와 국가 또 전 세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이 세계 최고의 기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시카고 여름 일자리 훈련 프로그램을 위해서 20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이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네. 자, 도서관과 박물관 등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요?
네, 건물이 세 동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가장 큰 건물이 박물관이고요. 또 전시실과 사무실, 회의실, 교육시설 등이 이 박물관 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이 전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의 의상을 직접 보고 싶어 할 거라고 농담했는데요. 이 오바마 여사가 입었던 옷을 비롯해서 선거운동 당시 기념품,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의 개인 소장품 등이 전시가 됩니다. 도서관은 연구와 또 오바마 재단 프로그램에 이용될 예정인데요. 시카고 국립도서관에 지점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또 음악인들이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추게 된다고 하네요.
네. 자, 기념관이 세워지는 이 시카고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젊었을 때 이곳에서 지역사회 조직가로 활동을 했고요. 또 이곳에서 연방상원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오바마 여사와 결혼해 자녀를 기른 곳도 바로 이곳인데요. 어렸을 때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자라서 하와이 역시 이 오바마 기념관 유치를 위해서 꽤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카고가 낙점을 받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인생에서 이 최고의 순간들이 바로 이곳 시카고에서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설계도를 공개하는 자리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던 람 이메뉴엘 시카고 시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는 20세기 최고의 프로권투 헤비급 선수, 이 세계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 1편을 보내드렸는데요. 알리가 베트남전 징집에 불응해서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알리가 그런데 이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서 법정 투쟁을 벌였다고 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국 1970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3년 정도를 허송 세월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 최전성기를 누렸을 20대 후반을 우울하게 보내고요. 3년 만에 다시 권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알리가 선수권을 박탈당한 뒤에 이 세계 챔피언 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었나요?
조 프레이저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상대방에 파고들어서 싸우는 소위 인파이터로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네.
1970년에 알리는 이 프레이저에게 도전장을 내고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맞붙었습니다. 둘 다 무패의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여서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된 그런 경기였는데요. 그러나 알리는 이 시합에서 처음으로 다운을 당하고요. 또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가 알리도 이미 이 30살을 넘은 때였으니까요. 네.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알리도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게들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러나 알리는 좌절하지 않고요. 1974년 1월에 그에게 첫 패배를 안긴 조 프레이저와 다시 한번 대결을 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벌어진 이 경기에서 알리는 이 프레이저의 저돌적인 공격에 고전을 하긴 하지만 12회에 판정승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필리핀 대통령이었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알리에게 트로피를 수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리는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잡게 되죠. 그리고 당시 무적의 세계 챔피언 조지 포먼에게 도전장을 냅니다. 여기에서 제2의 신화가 등장합니다.
예, 이 포먼은 어떤 선수였습니까?
당시의 포먼은 26살이고요. 나이가 한창 때죠.
예.
39전 39승입니다. 그중에 36번을 KO로 이겼습니다. 앞서 알리가 조 프레이저에게 한번 패한 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다시 붙었을 때도 이기긴 이겼지만 12회전까지 가서 겨우 판전승으로 이긴 그런 프레이저인데
네.
이 조지 포먼은 그런 프레이저를 불과 2회전에서 6번이나 다운시키고 KO로 이깁니다.
예.
그러니까 대단한 선수죠. 그런 포먼에게 이 32살이나 되는 알리가 싸우자고 한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1974년 이 아프리카의 자일에서 정글의 혈투라고 불리는 경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나이가 나이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리보다는 이 조지 포먼의 KO승을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변이 벌어집니다. 알리는 포먼의 초반 기세를 무력화시키면서 라운드를 더해갑니다. 포먼은 중반 이후부터 스피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운명의 8회가 됐습니다. 포먼이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라운드가 끝나기 30초 전에 이 로프를 등지고 있던 알리가 순간적으로 라이트 훅으로 포먼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포먼은 거대한 고목이 쓰러지듯이 빙글 돌면서 바닥에 쓰러집니다. 포먼은 일어나 보려고 하지만 결국 못 일어나고 맙니다.
예, 자 경기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데요. 드디어 알리가 7년 만에 자신이 갖고 있던 헤비급 세계 챔피언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됐군요. I'm still the greatest of all time.
Never again. 알리는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경기는 복싱 역사에서 최고의 경기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알리의 진가가 링 바깥에서 더 빛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알리는 단순히 권투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고요. 이 쇼맨십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이 해대는 말 그리고 또 영화도 출연하고요. 그래서 1970년대 미국의 대중문화의 스타가 되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1976년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이 프로레슬링 선수 안토니오 이노키와 벌인 이 대결도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세계적인 화제였죠. 이 세계 최고의 권투 선수와 세계 최고의 레슬링 선수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 아주 궁금해했죠.
예.
그런데 실망스러운 경기였습니다. 이노키는 바닥에 누워서 알리를 유인해서 레슬링식으로 싸우려고 했고요. 또 알리는 권투처럼 서서 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3-3 동점 무승부로 끝이 났죠.
자, 알리가 일본에 이어서 한국도 방문했다고요?
네. 이노키와 시합을 마친 알리는 이어서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서울에서 카퍼레이드도 벌이고 또 갓을 쓰고 방송국 쇼에도 출연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한국 미녀들을 보니까 미국 갈 생각이 없다 이런 농담도 했죠.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는 차츰 권투 선수로서의 어떤 실력, 기능은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았나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이가 나이인 만큼요.
예.
이 KO보다는 판정승이 많아졌고요. 또 경기도 박진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1978년에 이 무명의 리온 스핑크스에게 패하는 이변이 일어납니다. 알리는 곧바로 스핑크스와 재대결에서 이겨서 세 번째로 헤비급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오르지만요. 당시 언론들로부터 늙은 나비의 피곤한 승리다 이런 관전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알리는 타이틀을 반납하게 되죠.
네, 세 번째 타이틀을 찾은 이후에 반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져서 뺏긴 게 아니라 스스로 반납을 한 거죠. 그러니까 19차례 방어를 한 뒤였습니다. 통산 전적이 61전 56승 37KO 5패가 됩니다.
예. 그런데 무하마드 알리 은퇴 후에 또 다른 불운이 닥쳐오게 되죠.
네. 이 파킨슨 병을 앓게 되는데요. 뇌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은퇴 3년 만인 1984년에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오랜 기간 권투를 하면서 머리를 많이 맞은 결과라 그런 분석도 나왔죠.
네. 자, 이렇게 은퇴 후에 조용히 잊혀져 가던 와중에 이 알리가 또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군요.
1996년에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개막식 때 성화 점화자로 등장을 하죠. 이 파킨슨 병으로 몸이 상당히 불편한데도요. 또 팔이 떨리는 것이 텔레비전 중계를 보면 확연히 보이는데
네.
그런데도 이 성화의 불을 지펴서 세계인들에게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을 보여주면서 감동을 줬죠.
올림픽과 관련한 또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그해 이 IOC가 알리에게 또 한 번의 금메달을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알리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고향으로 돌아왔었는데요. 당시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알리는 화가 나서 메달을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메달이 없어진 건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런 알리를 배려해서 이례적으로 다시 그때 금메달을 수여한 거죠.
예. 자 무하마드 알리 이 권투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민권 운동에도 상당히 적극적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인종 차별을 없애는 데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렇습니다.
Man's hearts have no color. God look at our minds and our actions and our deeds.
사람의 마음에는 색깔이 없다. 신은 사람의 피부색이 아니라 마음씨와 행동을 본다, 이런 알리의 말인데요. 인종차별에 대한 알리의 생각을 잘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알리는 이 자선 활동에도 참 적극적이었고요. 그런 활동으로 또 여러 곳에서 표창을 받기도 했죠.
네, 유엔에서는 평화의 메신저 상을 수여했고요.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는 평생 성취상 라이프타임 어치이브먼트 어워드를 수여했습니다.
네.
또 백악관으로부터는 미국 민간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의 메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권위 있는 권투 잡지 링 매거진으로부터 영원한 헤비급 1위 선수로 칭송을 받는 무하마드 알리. 2016년 6월 3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 알리의 남은 가족은 누가 있나요?
네, 알리는 네 번 결혼을 했는데요. 7남 2녀를 뒀습니다. 그의 딸 라일라 알리도 이 여자 프로 권투 선수로 활약을 했고요. 세계 챔피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면서 그 아버지의 그 딸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20세기 최고의 프로권투 헤비급 세계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look put together. To look put together 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casual Friday라고 해서 매주 금요일을 캐주얼한 복장, 그러니까 정장 차림을 아닌 편안한 옷을 입고 출근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도 매주 금요일은 되도록이면 편안한 복장으로 출근하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친구 애슐리와 casual Friday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look, put, together 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You look so nice today.
Really?
Yeah!
No, actually, it's just casual Friday.
Wow, you look very put together.
Wow. No, get it, girl. Do you have any fun St. Patrick's Day plans?
I am actually going to a board meeting.
That's kind of interesting. It'll be a lovely work-filled weekend. You don't have to travel, right? It's in D.C. or do you have to go somewhere?
Out in Virginia.
Very nice. Very nice.
제가 지난 금요일 친구 애슐리를 만났는데요. 애슐리는 저에게 You look so nice today. You look so nice today. 오늘 정말 멋져 보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No, actually, just a casual Friday outfit. 그냥 casual하게, 그러니까 평상복 차림으로 편안하게 입는 건데 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애슐리는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라고 하더라고요. Even though it was Friday, I was simply wearing dark jeans and a pink blazer. And my friend Ashley commented on how I look very put together. 오늘의 영어 표현, to look put together. To look, L-O-O-K, put, P-U-T, together, T-O-G-E-T-H-E-R. To look put together 인데요. To look put together means that a person is cleaned, groomed, dress nicely, and they make sure that they look presentable. Put together는 부품 등을 조립하다, 이것저것을 모아 만들다, 준비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앞에 동사 look, L-O-O-K, look를 붙여 someone looks put together 하면 누군가 단정해 보인다, 잘 차려입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You look very put together는 너 오늘 옷 정말 잘 차려입는 것처럼 보여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You look so nice today.
Really?
Yeah!
No, actually, it's just casual Friday.
Wow, you look very put together.
Wow. No, get it, girl. Do you have any fun St. Patrick's Day plans?
I am actually going to a board meeting.
That's kind of interesting. It'll be a lovely work-filled weekend. You don't have to travel, right? It's in D.C. or do you have to go somewhere?
Out in Virginia.
Very nice.
네, 본문에서 애슐리는 저에게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My casual Friday is a little bit more casual 라고 했죠. 네, 오늘의 영어 표현 To look put together. 단정해 보이는, 옷을 잘 차려입는 것처럼 보이는 To look put together.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제이미 컬럼이 부른 What a Different a Day Made 당신과의 하루는 내게 큰 변화를 줍니다 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hat a difference a day made. 24 little hours brought the sun and the flowers where there used to be rain. My yesterday was blue, dear. Today I'm a part of you, dear. My lonely nights are through, dear. Since you said you were mine. What a difference a day made. There's a rainbow before me. Skies above can't be stormy. Since that moment of bliss, that thrilling kiss. Heaven when you find romance on your menu. What a difference a day made. And the difference is you. A day makes. There's a rainbow before me. Skies above can't be stormy. Since that moment of bliss, that thrilling kiss. It's heaven when you find romance on your menu. what a difference a day made. And the difference is you.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86년 5월 4일 오늘. 미국 중부 대도시 시카고에 있는 헤이마켓 광장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이른바 헤이마켓 폭동 사건이 발발한 것입니다. 사흘 전인 5월 1일, 1,500여 명의 시카고 노동자들은 헤이마켓 광장에 모여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틀 뒤 경찰은 이들의 총파업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이렇게 경찰과 노동자들 간의 팽팽한 긴장 속에 1886년 오늘 누군가 경찰 쪽으로 폭탄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폭음과 함께 시위 현장은 곧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로 7명의 경찰이 사망했습니다. 이어진 경찰의 총격으로 노동자 10여 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시위를 이끈 노동운동 지도자 8명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동죄로 체포됐습니다. 그중 4명은 사형에 처해졌고 다른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헤이마켓 폭동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전미 노동자 총연맹이 결성되는 등 노동운동의 새 장이 열리게 됩니다. 1979년 5월 4일 오늘.
On the 4th of May, Margaret Thatcher was elected Prime Minister with a Commons majority of 43.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가 영국 총리에 취임합니다.
Very excited, very aware of the responsibilities. Her Majesty, the Queen.
마거릿 대처는 총리에 당선돼 매우 기쁘고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습니다. 1959년 보수당 하원의원으로 선출된 대처는 교육과학부 장관을 거쳐 1975년 보수당 당수가 됩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979년 오늘 대처는 총선거에서 보수당을 승리로 이끌어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것입니다. 당시 영국은 높은 물가 오름세와 실업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총리에 취임한 대처는 긴축 재정과 민영화 정책을 통해 경제 부흥을 꾀했습니다. 이후 대처는 1983년과 87년 총선거에서 연달아 승리하면서 영국 사상 가장 오래 집권한 총리가 됩니다. 하지만 대처는 이후 유럽 통합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가 보수당 내부의 반발을 사 1990년 자진 사퇴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1년 대처는 정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